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의 그 신부감을 찾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혼의 원칙을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네 가지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도움이, 이 늙은 종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 셋째, 가나안의 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 넷째, 자식에게 이렇게 맞는 사람을 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설교 마지막 부분인 자식에게 맞는 사람을 택하라를 마저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신부감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13절, 14절을 이렇게 보면은 쭉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해서 나로 물동이를 마시게 하라 하면은 나만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발론티어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우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참 희한한 신부감 테스트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을 너무나 잘 아는 늙은 종이 이삭의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잘생긴 청년도 아니고 이 늙은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할 때도 줄 수 있는 참 따뜻하고 친절한 여인,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청하지 않은 낙타들의 물까지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배려심을 가진 여인을 이 종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게요. 낙타가요,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생수 한 170병 정도의 물을 이렇게 들이켜가지고 몸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 거리를 한 60리터 이상의 물이죠. 그러니까 긴 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큰 물통 몇 통의 물을 낙타가 마셔요. 그런데 늙은 종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낙타들을 다 물먹이겠다고 나서는 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려면은 그냥 착하고 심성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은 일단 굉장히 건강해야 됐을 거예요. 그 팔 힘이 엄청났을 것 같고 아주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늙은 종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딸을 찾는 신앙심도 좋겠지만 이삭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여인을 구하겠다, 맞는 짝을 구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이 여인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튀거나 적극적인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좀 부침성이 없고 내성적인 스타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겪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셨지만 그는 아버지의 칼끝이 자기를 찌를 뻔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죠. 남과 싸우기 싫어해요.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적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가면 그 힘들게 판 우물을 뺏어가는데도 조용히 양보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오히려 적들을 감동시키는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짝이 될 여인은 좀 정반대의 타입이 필요했어요. 그 많은 낙타물까지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먹이겠다는 아주 친절하면서도 활달하고 아주 적극적인 성격의 그 여인이 좋다고 판단한 거죠. 늙은 종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을 구할 때 단순하게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그 성품에 맞는 부족한 걸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helper suitable for him,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helper, 그리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다. 나와 다르면서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와 맞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개성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때문입니다. 무뚝뚝한 사람은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말 잘하는 분들이 선택하고 또 외형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평생 배려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그 배려죠. 또한 나에게 맞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도와주는 배필을 붙였다고 하셨어. 여러분, 돕는 자라고 하면 대개 우리는 뭐 하인,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인데 이 말은 상대방을 도와주고 끌어올려주고 이롭게 하는 그런 조력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겠어요? 자기보다 못하는 애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돕는 자라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붙였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남자가 없는 중요한 것을 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져야 완전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 함은 나의 부족한 점을 상대가 채워줄 수 있고 상대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짝을 뜻합니다. 그게 완벽한 파트너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이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이 섬김의 스피릿이 있는 리브가를 택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결혼의 원칙 다섯 번째는 그 영적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 떠나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만약의 케이스를 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에 적합한 며느리감을 찾는다고 해도 그녀가 이제 800km나 되는 길을 여행해서 이곳으로 오는 것은 엄청난 결정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녀가 노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 당시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아브라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주인님 상황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다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전화하거나 카톡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800km나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와서 싫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미리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그녀가 오기 싫다, 노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차라리 이삭을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만약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 오기를 거절한다면 그냥 이삭을 그냥 노총각으로 늙히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역이민시켜서 그래도 잘 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상당히 합리적인 괜찮은 아이디어를 늙은 종이 냅니다. 이 늙은 종은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까지 결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늙은 종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비전에 한계가 있어요. 자, 만약의 경우 이삭을 고향 땅으로 역이민시켜서 그냥 결혼해서 살게 하자는 늙은 종의 제안을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사실 당사자 이삭이 옆에 있었더라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마흔이나 됐어요. 아버지는 벌써 두 번, 세 번 장가 가셔놓고 아들인 저는 한 번도 못 가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집에 가서 살아도 좋으니 저 처가살이 해도 좋으니까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믿음의 딸을 데려와야 하지만 그 딸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래전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불러 나오시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비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죠.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그 비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어찌 결혼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겠습니까? 지난 장에서 보았듯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 두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코 갈대아우르로 가서 묻지 않았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덤을 매입해서 묻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을 축복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이곳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의 자리를 어렵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이삭의 결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는 영적인 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결혼이라는 이유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삭의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연을 맺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연관된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에 주실 비전에 그 신부 스스로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신부가 사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입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비전을 완성시켜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비혼도 굉장히 성경적인 옵션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존 스타트 같은 20세기 최고의 영국의 이 목사님이자 신학자 그분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청년들도 보면은 미혼 기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비혼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삭은 반드시 믿음의 딸과 결혼하고 그 딸을 이 약속의 땅에 데려와서 함께 살아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결혼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해도 신부감이 마음에 든다 해도 그녀가 오지 않는데 자기가 약속의 땅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점을 명확하게 이 늙은 종에게 인지시켰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이 비전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7절 말씀에서 이 늙은 종을 불안해하는 늙은 종을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실 것이다. 늙은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800m나 떨어진 이 이역만리 타국으로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자꾸 부정적인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안 오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옵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24장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이 엿보이죠. 만일 여자가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다면 포기해라. 모든 것을 그럴 경우 백지 상태로 돌려도 좋다는 아브라함의 결심이에요. 이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들여본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답습니다. 타협의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야, 나이가 마흔이나 되는 노총각을 둔 아버지가 이토록 단호할 수 있다니 정말 경탄스럽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깨끗이 접을 수 있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대한 미련, 그 사람과 그동안 쌓인 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이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런 말은 헛된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답해 주십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결혼은 철저히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축복 기도를 하고 종을 떠나보냈고 그렇게 떠나간 늙은 종도 계속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쉬지 말고 호흡처럼 기도해서 마지막에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직전에 메소포타미아 이르러서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혼 전에 돈이나 혼수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결혼도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당사자들도 상처받고 양가 부모들 가족들 다 오해받고 상처받다가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선을 100번이나 보고도 안 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될 사람은 또 금방 탁 돼요. 만남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결혼은 내가 잘나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과분한 선물이에요. 이 인식이 정확해야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과분한 선물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과 아유 어쩌다 너 같은 사람과 내가 만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과는 부부 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겠죠. 기도해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우리 결혼 정년기 청년들은 짝을 구하시고 결혼하지 못하는 비혼자의 콜링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결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리브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결혼 상대를 찾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